시청 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의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개몽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조선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12월 14일 납치 문제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2월 16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개몽 강화를 위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 개최 상황은 이후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11월 9일 사가현에 있는 누인 미카즈키에서 개최된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 모임 인사가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후루야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인사말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납치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에 걸쳐 집중됐습니다. 오늘 이후에 히라노 씨가 인사말을 해주실 예정입니다만 히라노 씨 여동생 마스모토 루미코 씨도 납치 피해자입니다. 마스모토 씨와 같은 분들이 그 당시 북조선에 납치된 것입니다. 니이가타에서 납치당한 요코타 메그미 씨는 당시 13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딸 혹은 손녀가 납치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3살이란 어린 소녀가 납치당한 것이 1977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36년이 지난 올해 그 소녀는 49살이 되었습니다. 자유 없이 붙잡혀 있는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사라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납치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분노를 북조선을 향해 떠뜨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취임 당시 이 내각에서 반드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족 여러분들과 피해자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 품에 안는 그날까지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상황을 봐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납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내각 당시에는 납치 당해 북조선에서 살고 있었던 5명이 귀국했습니다만 그 외에 새로운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야당의 의원들이 오셨습니다만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하고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신임을 받게 되면서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일지도 모릅니다만 여서야 될 상황이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12월에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주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아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북조선 인권 주간을 맞이합니다. 전국에서 많은 행사가 개최될 것입니다. 정부도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납치 문제에 대한 분노의 뜻을 북조선을 향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원은 말할 것 없고 북조선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는 북조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미 100개국에 육박하는 많은 국가들의 수상들과 만났습니다. 취임 직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일본과 깊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도 북조선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협력 1회를 하는 곳입니다. 저도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 이러한 국가들을 방문하며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유엔에도 적극 요청하여 올해 3월에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COI라는 조직입니다. 8월 말에는 이 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요코다 씨를 비롯해 납치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 활동 결과로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만으로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엔 내에 설치된 조사위원회가 납치 문제를 구체적인 테마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어제 여야당의 납치 문제 대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납치 문제 여야당 연락협의회는 관저에서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야당의 조직도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이런 회의 개최는 지금까지 없었던 시도였습니다. 자민당이든 민주당이든 공명당이든 모두의 당이든 유신당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협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실공히 일본이 하나가 되어 대처해가는 방안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전부 인정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컨대 북조선이 납치한 모든 피해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한 결코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국가공안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안위원회 경찰들도 862명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중 608명은 각 지방 경찰 홈페이지, 경찰청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분들이 실종자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면 DNA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향후 조사를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300명이 넘습니다. 실은 이 862명 중 사가형과 관계된 분들도 5분 계십니다. 그 대부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개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몇십 년 전의 일이지만 인간의 기억은 이해로 확실히 남아있어 이를 통해 여러 정보가 경찰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지방경찰에게만 맡겨두지만은 않습니다. 경찰청 봉청에 수사프로 집단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반을 설치해두고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경찰청과 공유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면 될지 또는 그 정보가 유효한지 어떤지 판단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실제로 일본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철저한 수사를 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그 목적은 모든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베 정권하에서 눈을 부릅뜨고 납치 피해자들을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1억 2천만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입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민이 반드시 하나로 단결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에 부딪혀 갑시다. 저희들도 아베 정권하에서 납치 피해자들을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각오를 갖고 임하겠습니다. 오늘은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의 모임 인사가에서 있었던 후루야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9일 장성택 해임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날에 북조선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치급 확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장성택 급방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임을 좀 되고 이른바 완전히 좀 실각됐던 것은 좀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전치국 확대 회의에서는 장성택 씨에 대해서는 반당 반혁명 전파 행위를 좀 했다고 그런 식으로 좀 규탄을 좀 해서 너무 심하게 비판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람이 좀 모든 직에서 해임을 좀 시켰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번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다르면은 장성택 씨는 그 조선노동당 안에 좀 분파를 좀 만들고 그 자기 세력을 좀 확대를 좀 시키면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그런 행위를 좀 하고 있었다고 비난을 좀 받았고 그리고 나라의 경제 사업이나 인민생활 향상에 대해서도 차선택 씨 입단이 막대한 지장으로 좀 지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치급 확대 회의에서는 전치급 출전서라는 것으로 좀 제대로하고 막 거기서 찬성택 씨를 좀 모든 측에서 해임을 좀 시키고 막 그다음에 조선노동당에서도 제명으로 좀 하는 것으로 좀 결정이 되었습니다. 막 이번 그 전치급 확대 회의가 개최되고 이런 결정서가 제대로했었기 때문에 막 지금 명백하게 찬성택 씨는 실각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한국에서 찬성택 씨 실각이란 그런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12월 8일 날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치국 확대회의에서 그런 것은 다 좀 확인을 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시기에 뭐 때문에 찬성택 씨가 실각이 되었던가라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알고 싶은 것이지만 아직은 좀 예매한 점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는 찬성택 씨의 추위라고 할까 찬성택 씨의 실각이나 숙종나 그런 거 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 찬성택 씨의 부인랑 김경희 씨의 좀 동향이 지금 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김경희 씨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번에 그런 찬성택 실각에 케이블을 하고 있는지 관련되고 있는지 강요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찬성택 해임 찬성택 실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른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김경희 씨는 지난 그 5월 11일 날에 어떤 소식이 나온 후에는 거의 3개월 동안 그 동향 그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잘 그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시 김경희 씨는 좀 몸이 아픈 것이 많은 것 같고 적어도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그 앞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역시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 따라 이번에 찬성택 실각에 어떤 영향이 미쳤던가라는 것은 아마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너무나 좀 심각한 그 지금 그 상태에 있어서 역시 이 실력자로서 기능을 좀 할 수 없는 만큼의 몸이 너무 아픈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게 따라 찬성택 씨의 힘도 같이 떨어지는 가능성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경희 씨라는 좀 그 어떤 막부에서 찬성택 씨의 힘을 좀 보장한 사람이 힘이 떨어진다면 그때 찬성택 씨 힘이도 같이 떨어진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때릴 때 그 찬성택 씨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비판 하고 싶은 사람들이 김경희 씨의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택 씨를 좀 공격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공격이 잘 되고 찬성택 씨를 좀 실각을 좀 했다고 그런 가능성도 물론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김경희 씨 자체가 이번에 찬성택 씨 실각을 한 것은 좀 시켰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부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좀 힘이 있고 건강 상태 나빠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좀 할 수 있는 만큼의 힘을 만약에 김경희 씨가 갖고 있다면 앞으로 생각할 때 찬성택 씨 힘이 너무 많아지고 이른바 김정은, 김일성부터 시작하다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좀 피가 좀 전통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김일성 가족의 권력을 한 것은 찬성택 씨가 가지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 김경희 씨가 결정해서 실각을 시켰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은 좀 어떻게 되는 게 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17일 날에 역시 김정일 전 비서 수고하다 전가 인용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때 김경희 씨가 앞에 나올까 이런 행사에 참가할까 말까에 따라 이런 이번에 찬성택 해임 실행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는 일본 노래를 띄워드립니다. 돈보노 메가네 잠자리의 안경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탐 파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온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의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온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에 유타카 씨, 요코타 메그미 씨, 마츠모토 쿄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요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nachi.go.jp info@dutch.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정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도 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세 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